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어제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독재자가 탄도미사일 발사로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절대 북한과의 전쟁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어제 목격한 것과 같은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이슬람 비판 동영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영국의 극우 정당인 영국 우선의 대표 대행이 트위터에 올린 이슬람 비판 동영상 3건을 게재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슬람교도들이 소년을 지붕에서 떨어뜨린 뒤 폭행하는 등 무슬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영국 우선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긴장을 촉발하는 증오연설로 사회를 분열시키려 한다며 이를 공유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테레사 메이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영국 내 테러에 집중하라고 면박했습니다. 한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어제 예고 없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방문해 하이데르 아라바디 이라크 총리와 만났습니다. 영국 총리가 이라크를 방문한 것은 2008년 이후 약 9년 만으로 영국은 이라크군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약 600명의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했습니다. 남수단에서 지난 이틀간 이어진 경쟁 부족 간 충돌로 적어도 50명이 숨졌습니다. 남수단 정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동부 종글레이즈 보류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한 마을에서 무를레 부족이 딩카 부족을 공격해 6명이 숨졌습니다. 다음 날 이어진 충돌에서도 남성 19명과 여성 23명 등 40명이 숨지고 60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유괴됐다고 현지 관리는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민간인이며 이번 공격으로 집들이 불타고 가축들이 도난당하는 등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수단 보마주의 쿠드몽냐 쿠로노 공보장관은 무를레 부족 출신 민병대가 이번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남수단의 부족들은 가축과 초지를 둘러싸고 오랜 분쟁을 빚어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주정부는 발리섬의 화산 분화에 따라 발령됐던 비상사태를 12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화산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일시 폐쇄됐던 발리섬의 국제공항 운영은 어제 오후 재개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리의 응우라라이 공항은 운영이 재개된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일부 항공사들의 항공편 운항이 시작됐습니다. 아리 아산 뉴로힘 발리 국제공항 대변인은 아궁 화산이 남쪽과 남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시야가 확보돼 항공기들이 안정하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화산 분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 문제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미얀마 방문을 마치고 오늘 방글라데시에 도착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방문은 이슬람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소수인 가톨릭 교인들을 겨냥한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또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 주민 약 60만 명이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이주해 난민촌에 머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방문 첫날인 오늘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기념관을 방문한 뒤 압둘 하미드 방글라데시 대통령과 면담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로힝야족 난민 대표들과 면담합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됐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미테브 빈압둘라 왕자가 풀려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빈압둘라 왕자는 지난 28일 합의금으로 약 1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사우디 정부와 합의한 뒤 석방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정도 앞두고 본격적인 겨울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설레고 기분 좋아지는 이 기간은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 다음으로 여행객들이 많은 시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도로 위도 하늘길도 엄청나게 붐비고 또 표 예약을 위한 한바탕 전쟁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연말 여행객들의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가뜩이나 크리스마스 연휴 성수기 동안 많은 여행객들의 항공편 예약이 몰리는 시기인데 이 비행사들의 일정을 관리하는 회사 컴퓨터가 오류를 일으키면서 조종사들에게 대거 휴가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무려 15,000편에 이르는 항공기에 기장이나 부기장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아메리칸 항공사 측은 비행 차질과 대규모 예약 취소를 막기 위해서 추가 수당과 시간제 조종사 고용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노조 측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에게 즐거운 성탄이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5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3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9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첫 곡은 바비 빈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Sealed with a Kiss. 입맞춤으로 봉한 편지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It's gonna be a cold, lonely summer, but I'll feel the emptiness. I'll send you all my dreams every day in a letter, sealed with a kiss. I'll se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짚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법원이 타이완의 인권운동가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또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넘어선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장경제 국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오늘 미국 주요 매체들과 영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출한 법률 의견서에서 WTO 가입 15년 뒤에 자동으로 시장경제국가로 전환된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거부한 것으로 파이낸셜타임스가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미국 정부 결정에 대해서 유럽연합과 일본, 캐나다를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들이 공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시장 경제 지위가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겠군요.
네. 이 세계 무역 기구 WTO가 주도하는 국제 무역은 전 세계가 자유로운 시장 경제. 다시 말해서 정부의 간섭이나 특혜 없이 이 모든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거래하는 구조를 이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기업 활동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데요. 그래서 1990년대부터 중국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이 개방에 나서면서 이 서방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싼 값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15년 동안 이 국제무역 질서 속에 자리 잡는 시한을 마련해서 비시장경제국가로 분류하도록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15년 동안 중국의 무역활동에 일종의 제한을 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나라의 제품은 WTO 규칙에 따라서 대체국 가격 적용을 받는데요. 이 해당 국가의 수출품이 너무 싸다. 곧 덤핑 판정을 내릴 때 이 대체국가, 이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인정받는 제3국의 물건값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중국산 수출품은 이 제3국 물건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덤핑으로 확정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아서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해당 제품 수출에 불이익을 받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런 제안을 이제 거둘 때가 됐다는 것이 중국 측의 입장이죠?
맞습니다. 그동안 비시장 경제 국가로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지만 지난해 말에 이 15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시장 경제 국가로 전환받아야 된다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인데요. 그런데 지난 연말에 미국과 유럽연합이 여전히 이 중국의 시장 경제 국가 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이 중국 정부는 양측을 WTO에 제소했고요. 이 제소 절차에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이번에 이 거부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법률 의견서를 WTO에 낸 겁니다.
예,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는 근거는 뭔가요?
중국이 시장 경제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였던 지난 15년 동안의 시한이 지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통제 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 국가로 볼 수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번 WTO 의견서 제출에 맞춰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중국이 시장 경제 지위를 인정받고 싶다면 실제로 시장 경제 국가로 행동해야 한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아직도 이 중국 국영 기업이 생산하는 철강 철강과 화학제품 등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싼 값에 쏟아져 나오면서 국제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는 중입니다.
네, 이 중국산 철강과 화학제품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렇게 본 사례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최근에 그런 일이 또 있었는데요. 미 상무부가 화요일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덤핑과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만 미국에 6억 달러어치가 수입된 이 중국산 저가 알루미늄 합금 시트 때문에 미국 알루미늄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게 조사 배경인데요. 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재소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 정부가 직접 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근 30년 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 당국은 이어서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까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정부는 다음 날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왕허진 무역 구제조사국장 명의로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에서 기업들의 제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자체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은 국제무역 역사에서 보기 드문 경우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자국 업체들을 편법으로 돕기 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인위적으로 알루미늄 제품 무역의 정상적인 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양측 모두의 이익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법원이 타이완의 한 인권운동가에게 국가 전복죄를 적용해서 징역형을 선고했네요.
네, 중국 법원이 이번 주 들어서 타이완의 인권운동가 리밍저 씨에게 국가 전복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은 리 씨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서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국가 체제를 공격하고 적대감을 선동하는 등 국가 전복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리 씨는 중국 본토가 아니라 타이완에서 인터넷 활동을 했는데도 체포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타이완 사람이 중국 법원으로부터 국가 전복죄로 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정을 조금 살펴보면요.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1949년 내전에서 국민당 정부가 패퇴하고 타이완으로 쫓겨간 이래 타이완을 언젠가는 통일해야 할 자치령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타이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주권을 주장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타이완은 반세기 넘도록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오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1980년대 말부터 급속한 민주화를 이룩한 이래 타이완 사람들은 별다른 법적인 제재 없이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누려왔는데요. 대부분의 타이완 사람들은 현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앞으로 중국이 타이완을 통치하게 되면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리밍저 씨는 어떻게 하다가 중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건가요?
예, 리 씨는 한 대학교의 프로그램 관리자로 일하면서 현지 인권단체들의 자료 수집 등을 돕다가 2012년부터 중국과 타이완 문제를 다루는 인터넷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 단체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단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리 씨는 지난 3월 중국령 마카오를 여행했다가 실종됐는데요. 중국 당국에 체포돼서 6개월 넘게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리 씨도 혐의를 인정했는지요?
예, 리 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국 형법상의 국가 전복죄는 최고 10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중국 법원은 리 씨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관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사람들 사이에서는 리 씨가 압력을 받아서 혐의를 인정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또 리 씨가 왜 더 적극적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고도 있습니다.
예. 이 일로 가뜩이나 불편한 관계에 있는 중국과 타이완이 더 악화될지도 모른다, 관계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 타이완 총통선거에서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의 차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래 중국과 타이완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타이완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특히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중국 국가여유국은 지난주에도 타이완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단체 관광을 금지시킨 바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리시 판결 역시 타이완에 대한 압박용일 수 있다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타이완 곳곳에서는 리시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시민들이 노란 리본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이 세계 경제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네,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내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화요일에 만 달러 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어제는 장중한 때 만 천 달러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천 달러나 가격이 오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금은 각국 거래소에서 9천 달러 선에 머물면서 이 조정기에 들어간 국면이지만 지난해 6월에만 해도 가격이 700달러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1년 반여 만에 10배 이상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뛴 겁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이 비트코인이 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돈은 돈인데 실제로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거래하는 화폐입니다. 2009년에 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와중에 인터넷상에서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각국 중앙은행 같은 발급기관이 없이 개인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고요.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실제 화폐 가치가 변하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최근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 투자 수요가 몰리는 중입니다.
예, 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는데 이것을 법적인 화폐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법적인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주요 국가에서 이 비트코인 거래를 공식적인 경제활동으로 승인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헤르만 뮬더 니엔로드 경영대 교수는 비트코인 같은 비전통적인 금융거래 수단의 발달을 제4차 산업혁명 발생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만큼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화폐의 확산은 인류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 요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공식 도입할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 미국의 가상화폐 공식 도입 어떤 내용입니까?
예,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 공식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대학 강연에서 밝혔습니다. 더들리 총재는 비트코인 기술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이긴 하지만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화폐를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럼 연준이 이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한다는 건가요?
예, 그건 아닙니다. 이 더들리 총재는 비트코인의 이 화폐로서 필수 요소인 가치 안정성이 없다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또 하루에 천 달러씩 가치 변화 폭이 큰 것을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미국 연준이 공식 가상화폐를 제공해서 이 새로운 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해설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하원이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3.3%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연방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결의안이 통과됐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키 스피어 의원 등이 발의한 결의안인데요. 이 결의안은 의원과 보좌진 등 의회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표결에 앞서서 성희롱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Look, sexual harassment has no place in any workplace. Let alone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라이언 의장은 연방의회뿐만 아니라 미국 내 모든 직장에서 이 성희롱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런 결의안이 나온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 성희롱 폭로가 연방의회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가 미국 영화계를 말하는 할리우드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네, 거물 영화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이 저지른 성추문, 이게 잇따라 폭로되면서 큰 충격을 줬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와인스틴의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언론이나 기업, 스포츠 그리고 연방의회까지 이 사회 각 분야에서 벌어진 이 성추행이나 희롱 그리고 성폭행 사실이 잇따라 폭로된 바 있습니다.
네, 이 연방의회에서는 누가 이런 성추문에 연루됐나요?
네, 최근에 언론 보도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이 민주당 소속의 존 코니어스 하원 의원입니다. 코니어스 의원이 이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특히 지난 2015년에 이 사무실 여직원을 추행했는데 이 합의금까지 주고 이걸 무마한 사실이 알려져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코니어스 의원은 민주당 하원에서 중진 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88살이고요. 27선입니다. 그러니까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최다선인데요.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이 코니어스 의원은 이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자 이 법사위원회 간사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지금은 의원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력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니어스 의원은 이 합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한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코니어스 의원 외에 또 연방의회 안에서 누가 성추문으로 구설에 올랐는지요?
하원에서는 이 공화당 소속 존 바튼 의원이 있죠. 이 바튼 의원이 이 알몸 사진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렸다가 호된 비난을 받고 사과한 바 있었습니다. 상원 쪽에서는 민주당 소속이죠. 엘 프랑켄 의원이 있습니다. 이 프랑켄 의원이 지난 2006년에 군 위문권 의원을 다닐 때 같이 무대에 올랐던 이 여성 사회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크게 문제가 됐는데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네. 자, 연방의회 안에서 이런 그 성추행이나 성추문이 심각하다는 폭로가 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주로 여성 의원이나 보좌관, 이 직원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속속 폭로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알려진 것보다 의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몇몇 의원이 의회 내 성추행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내놓은 건데요. 연방 상원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었습니다.
네, 이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서 어제 또 방송 쪽에서도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미국 MBC 방송의 이 아침 프로그램 공동 진행자죠. 맷 라워 씨가 이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서 회사로부터 전격적으로 해고됐습니다. MBC 측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 이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라워 씨를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맷 라워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방송인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MBC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이죠. 아침 뉴스쇼인데 이제 투데이라는 쇼가 있는데 이 라워 씨가 이 프로그램에서 20년 넘게 출연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라워는 또 추수감사절에 이 벌어지는 메이시 퍼레이드를 매년 생중계했고요. 또 MBC 방송이 미국 안에서 독점적으로 방영하는 이 올림픽 중계방송의 사회자로도 활동하는 등 그야말로 MBC의 간판 방송인이었습니다. 네, 맷 라워 씨는 오늘 아침에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네, 자 최근 이렇게 미국 언론계 안에서 이런 성추문 의혹이 연이어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또 미네소타 공영 라디오 소속인 게리슨 킬러 씨가 해고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킬러 씨는 미 공영 라디오 NPR에서 이 방송 제작자와 진행자로 이름을 알린 사람입니다. 또 CBS 방송의 간판 앵커죠. 이 찰리 로즈 씨도 최근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이 로즈 씨는 오랫동안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거물급 방송인이었습니다. 또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소속 이 백악관 출입기자인 글렌 트레이시 씨도 성추문 의혹으로 최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심리가 진행됐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법기관이 개인 손전안에 담긴 위치 정보를 영장 없이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벌어진 심리였는데요. 이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이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해당 심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두고 진행된 겁니까?
네, 티머시 카펜터란 사람이요. 지난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이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에서 이 연쇄 무장 강도를 벌인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이 검찰 측이 카펜터 씨를 기소하려고 그의 손전화 통신 회사를 통해 이 127일간에 그의 이 우취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부당한 수색이나 압류를 금지한 이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는 소송이 나왔고요. 이게 결국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 이 대법원에 가기 전에 하급법원의 판결이 있었을 텐데요. 여기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네. 하급법원은 이 범죄 용의자의 은행 기록이나 유선전화 통화 기록을 사법기관이 확보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연방정부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어제 심리에서 소송 당사자들은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요?
네, 정부 쪽에서는 연방 법무부 변호사들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으면 통신회사들이 개인 통화 기록을 사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에 근거해서 해당 정보를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이 카펜터 씨를 대리한 민권단체죠.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측은 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법기관이 영장 없이 이 손전화 안에 담긴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은 심리가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제 대법원이 수정헌법 4조로 디지털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어제 연방대법관들이 어떤 질문을 했나요?
네, 진보 성향이죠.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이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 우려를 나타냈고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하고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은 이 정부 측 주장에 좀 긍정적이 열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연방 대법원이 이런 디지털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내린 판결이 이미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차량에 GPS, 그러니까 위성 추적 장치를 달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했다고 판결했고요. 2014년에는 체포 과정에서 입수한 그 손전화를 수색하려면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두 번 다 사법기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었죠.
예, 이 판결 내용에 따라서 아무래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이 개인정보 그리고 사생활 보호 관련해서 이 다시 좀 중요한 안건이 연방대법원에 올라간 건데요. 과연 어떤 판결을 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최종 판결이 내년 6월 이전에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수정치가 나왔군요.
네, 연방 상무부가 29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3분기,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국내 총생산 GDP가 연율로 3.3% 성장했다고 상무부가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GDP라 그러면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의 총합을 뜻하는데요. 경제성장률이 바로 이 GDP를 근거로 합니다.
네, 이건 그 원래 추정치보다 더 올라간 수치죠.
그렇습니다. 1차 발표에서 3%로 나왔었는데요. 이 추가 확보된 자료로 수정한 결과 3.3%로 집계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문가들 예상치가 3.2%였는데요. 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오는 12월에 한 번 더 이 마지막 수정치가 나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정도 성장률이라면 상당히 양호한 수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2014년 이래 이 가장 빠른 성장세고요. 또 두 분기 연속 3% 이상 성장한 게 2014년 이래 처음입니다. 참고로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3.1%를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도 3% 성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3%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일단 이런 감세안이 이 경제가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감세안은 기업에 매기는 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네. 지난 여름에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3분기 경제 성장이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나름 선방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케인 피해 탓에 특히 소비 지출 성장률이 전분기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소비 지출이 미국 경제 3분의 2를 차지하는데요. 3분기에 2.3% 성장해서 2분기 성장률 3.3%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또 임금 인상률도 별로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재고와 장비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서 다른 분야의 부진을 상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재고, 팔 물건과 장비를 많이 확보했다는 뜻이군요.
네, 이 특히 장비에 대한 투자가 10.4%나 늘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3분기 경제 성장은 사실 이 재고와 장비 투자가 이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도움이 없었으면 지난 분기 미국 경제가 2.5% 성장하는 데 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금을 낸 후에 기업 수익은 5.8% 그리고 정부 지출은 0.4% 증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올해 마지막 분기인 4분기의 경제 성장 전망은 어떤가요?
네, 많은 경제 전문가가 지난 10월에 소매하고 도매 재고가 떨어진 것을 근거로 해서 이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춰서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2월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추정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댄 힐과 본다 셰퍼드가 부른 Can We Try? 조금 더 노력해 볼 수는 없나요?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see your face cloud over like a little girl's and your eyes have lost their shine. You whisper something softly I'm not meant to hear. Baby, tell me what's on your mind. I don't care what people say about the two of us from different worlds. I love you so much. It hurts inside. Are you listening? Please listen to me, girl. Can't we try just a little bit harder? Can't we give just a little bit more? Can't we try to understand that it's love we're fighting for? Tears me up inside. I hear you on the telephone to God knows who, spilling out your heart for free. Everyone is someone they can talk to. Girl, that someone should be me. So many times I've tried to tell you.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장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 영화 배우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You're either for me or against me. If that is the choice, then I am against you.
영화 벤허의 한 장면인데요. 강력하고 영웅적인 지도자 역할을 많이 한 배우 찰튼 헤스턴의 이야기입니다.
Where has thou been, my... 이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면 윤곽이 아주 뚜렷한 얼굴, 또 근육질의 체격으로 역사적인 지도자나 군인, 또 탐험가 등의 역할을 많이 했고 한국에도 참 많이 알려진 배우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서 저 같은 사람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찰턴 헤스턴이 나오는 영화를 많이 봤으니까요. 얼마나 유명한 배우인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예.
네, 헤스턴은 60년간의 배우 생활을 통해서 1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요. 1959년에는 영화계의 최고의 영예인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입니다. 영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했죠.
예. 자, 그러면 이 찰턴 헤스턴이 유명 배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찰턴 헤스턴은 1923년 일리노이주 에반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이 태어나기는 거기서였지만 어렸을 때는 주로 인근 미시간주의 세인트 헬렌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들이 이혼을 하자 헤스턴은 어머니의 성 찰턴을 이름으로 삼았고요. 또 어머니 두 번째 남편 성을 따서 헤스턴으로 성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찰턴 헤스턴이 된 거군요.
네.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나요?
헤스턴은 고등학교 시절에 연극을 하다가 나중에 배우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반스턴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인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영화를 배웠습니다.
예.
그러나 대학 2년 후에 2차 대전이 일어나서요. 헤스턴은 미 육군 항공부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 대학 동기인 리디아 클락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직업으로서의 연기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나요?
헤스턴 부부는 전쟁이 끝난 뒤에 뉴욕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배우 일자리를 찾았는데요. 극장과 텔레비전 방송에서 조그마한 배역들을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런 역할 중에 제인 에어라는 소설을 극화한 한 드라마에 출연을 했는데요. 그것이 세계 영화의 수도라 불리는 할리우드의 제작자 할 왈리스의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래서 할리우드로 가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왈리스는 그를 1950년에 나온 어두운 도시라는 영화에 출연을 시켰습니다.
She was English. I suppose she's still in England. I wish you were in a divorce.
그 다음에는 세실 B. 데밀 감독의 지상 최대 쇼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헤스턴은 서커스단 감독의 역할을 맡았는데요. 데빌 감독은 그 후에 헤스턴에게 10개라는 영화에 출연해서 모세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영화가 1956년에 나왔습니다.
예, 그 유명한 10개가 그때 만들어졌군요.
네.
이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의 축일이 되면 방송사에서 이 영화를 종종 보여주곤 하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헤스턴은 이집트 왕자지만 본래는 히브루 혈통이라는 것을 알고 유태인 노예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모세의 역을 했습니다.
Thus saith the Lord God of Israel, Let my people go.
이 영화야말로 이 헤스턴을 일약 유명 배우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영화로 헤스턴은 영웅과 리더의 역을 주로 하는 배우로 굳혀지게 됐습니다. 영화 10개는 무척 길고
네.
제작비도 많이 들어간 영화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특수 효과도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찰턴 헤스턴이 출연한 영화 가운데 최고의 찬사를 받은 영화는 아무래도 배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배너 언제 나왔나요?
1959년입니다. 이 벤허에서 주연을 맡으면서 찰튼 헤스턴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찰튼 헤스턴은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풀려나서 로마의 통치에 항거하는 유다 벤허라는 유태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특히 벤허와 그의 정적이 벌이는 마차 경주 장면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영화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장면을 재현하는 데는 막대한 돈과 또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당시까지 영화 벤허는 미국 영화 제작 사상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간 작품이었습니다.
예.
영화를 만든 MGM사는 제작에 무려 1,500만 달러를 들였습니다. 이 영화는 워낙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작비에도 불구하고 MGM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 마차 경주와 같은 위험한 장면을 찍을 때 많은 배우들은 그런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스턴트라는 대역을 쓰기도 하는데요. 찰턴 헤스턴은 그런 역할도 본인이 모두 직접 다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찰턴 헤스턴은 자기 말들, 네 마리 말이 끄는 그런 경주인데요.
예.
자기 말들 그리고 팀이 빠른 마차 경주 장면을 잘 연기하도록 오랫동안 연습을 거듭하곤 했습니다. 이 영화는 무려 11개 부분에 아카데미 상을 받았고요. 여기서 헤스턴은 나무 주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찰튼 헤스턴, Ben Hur.
It's really true. When you stand here, you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찰턴 헤스턴의 연기의 특징이랄까요? 아니면 준비랄까? 이런 그 독특한 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어떤 배우든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
그런데 찰튼 헤스턴은 예를 들어서 영화 고통과 환희라는 게 있는데요. 헤스턴은 16세기 예술가 미켈란젤로 역할을 했습니다.
예.
헤스턴은 주인공의 역할을 실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직접 그림과 조각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쓴 수백 통의 편지를 다 읽었다고 합니다. 이 철저한 연구를 해가면서 연기를 한 거죠.
예, 역사상 유명한 인물들의 역할을 많이 했는데 현대 수사관 같은 역할도 했었다면서요?
네, 이 대표적인 것이 1956년에 나온 악마의 손길이라는 영화인데요. 여기서 헤스턴은 멕시코 마약 범죄 수사관 역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워낙 잘 만들어져서요, 범죄 영화 최고의 본보기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예. 자, 찰턴 헤스턴은 일생 동안 이 정치적 또 사회적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 1950년대 헤스턴은 민권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1963년에는 인종평등을 위한 워싱턴 DC 시위에 연예인들이 참여를 하도록 힘을 보탰는데요. 이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는 꿈이 있다 이런 그 유명한 연설을 한 바로 그 시위입니다.
예, 이 상도 참 많이 받았죠.
네,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 외에도 1977년에는 영화예술 아카데미가 수여하는 진 허셜트 인도주의 상을 받았습니다. 또 1977년에는 케네디 센터 영예상도 받았고요. 2003년에 당시 부시 대통령은 미국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상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상복도 참 많았는데요.
네.
찰턴 헤스턴 연로해지면서 차츰 보수적인 정치사회 운동으로 성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 총기 소유 금지법에 강력히 반대하는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1998년에는 미국 총기협회 NRA의 회장이 됐는데요. 이 기구는 총기 소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아주 강력히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예.
이 총기 소유는 미국 헌법에 보장된 중요한 개인의 권리라는 논리죠.
예. 2000년에 이 총기협회에서 1700년대 당시 제작된 장총을 들어 올리면서 했었던 그 연설 아주 유명하죠.
맞습니다.
This year to defeat the divisive forces that would take freedom away. I want to say those fighting words. For everyone within the sound of my voice, from my cold dead hands.
정부가 총을 빼앗아가려면 죽기 전에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의 강력한 연설이죠.
예. 자 그리고 찰턴 헤스턴은 2000년 치매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성명을 내놓으면서 사람들을 참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토록 강인한 인상을 가지고 불굴의 지도자상을 많이 연기한 그도 지병을 앓다가 2008년에 캘리포니아주 베벌리 힐스 자택에서 84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Cast of the screen's greatest names, Charlton Heston.
영화에서 찰턴 헤스턴이 살려낸 강력한 영웅적 이미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영화 배우 찰턴 헤스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내 앞에 너무 많은 숙제가 있을 때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렇게 일을 잠시 미룰 때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Put on hold. Put on hold. Put on hold. Put on hold. Put과 on hold 사이에 잠시 미뤄둘 대상을 넣어서 잠깐 미뤘다 나중에 하겠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decided to put my job search on hold and take a break. 취업 준비는 좀 나중에 하고 지금은 휴식 시간을 가지려고. Let's put this conversation on hold. 이거 나중에 얘기하자. Can I put you on hold for a second? I'm getting a call from someone else. 잠깐 기다려줄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전화 오고 있어. Put on hold. Put on hold. Put on hold. Put on hold. 오늘은 put on hold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케니 로저스가 부른 Through the Year, 1년 내내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can't remember when you were there. When I didn't care for anyone but you. I swear we've been through everything there is. Can't imagine anything we've missed. Can't imagine anything the two of us can't do. Through the years, you've never let me down. You've turned my life around. The sweetest days I've found with you. Through the years, I've never been afraid. I've loved the life we've made. And I'm so glad I stayed right here with you. I can't remember what I used to do, who I trusted, who I listened to before. I swear you've taught me everything I know. Can't imagine needing someone so. But through the years it seems to me I need you more and more. Through the years, through all the good and bad, I know how much we had. I've always been so glad to be with you. Through the years, it's better every day. You've kissed my tears away. As long as it's okay, I'll stay with you. Through the years.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0년 11월 30일 오늘, 영국의 대표 시인이자 소설가이며 동화 행복한 왕자를 쓴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가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54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와일드는 이후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합니다. 이후 34살 때 와일드는 동화 행복한 왕자를 발표해 당시 비평가였던 월터 페이퍼로부터 동화 중의 걸작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합니다. High above the city, on a tall column, stood the statue of the happy prince. 행복한 왕자는 순금과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왕자 동상이 제비를 통해 자신의 몸에 있는 보석을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결국 자신은 쓸모없이 버려진다는 내용의 동화입니다. 이후 37살 때인 1891년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과 이듬해 단편집 석류나무집을 발표해 당대 최고의 극작가로 이름을 날린 오스카 와일드는 하지만 1895년 동성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년 동안 감옥에 수감됩니다. 이후 와일드는 1897년 출옥했지만 건강이 몹시 나빠졌고 결국 3년이 지난 1900년 오늘 46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835년 11월 30일 오늘 미국 중서부 미조리주에서 세뮤엘 램홈 클레멘스라는 사내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사내아이가 바로 훗날 미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마크 트웨인입니다. 가난한 개척민의 아들로 태어난 마크 트웨인은 4살 때 가족들과 함께 미시시피 강변의 소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미시시피강 주변의 자연은 그의 유년기에 깊은 인상을 남겨 그가 후에 쓴 개구쟁이 소년의 일상을 다룬 톰소여의 모험 등의 무대가 됩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이어인 마크 트웨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인쇄소 견습공과 미시시피강 수로 안내원 등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은 특히 그가 모험작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30살 때부터 쓰기 시작한 마크 트웨인의 소설은 유머와 정의감에 가득 차 있고 인간애가 넘친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